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시편 23편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되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시편 23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편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뛰어났던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무엘이 기름을 부러 왔을 때 여전히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다윗. 왕이 될 만한 배경이나 조건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실 때 우리가 시편 78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택하셨던 때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7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목자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잘 이렇게 기르고 보호하고 인도하겠구나 라고 한 어떤 중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겠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 목자와 양, 이 관계 안에서의 어떤 모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양을 돌보면서 목자인 내가 양을 돌볼 때, 그리고 양이 어떻게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양인 나를 보면서 아마 이 시편 23편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분의 양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양떼를 이렇게 돌봤을 것 같아요. 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늘 이끌고 다니고 그리고 양들이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올 때마다 목자인 자기가 가서 그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양을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 자기가 가서 그의 입을 찢고 양을 데려왔다고. 자기가 양을 이렇게 구했듯이 자기 삶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볼 거에 대한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나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양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아니면 어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런 것들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네, 맞습니다. 양에게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자기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절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보호 이런 거 가질 수 없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그렇잖아요.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푸른 초장도 필요합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못 먹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잖아요.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목마름이 심하고 너무 가람이 심해서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푸른 초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어쩌면 지금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어서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건진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때가 많이 오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쉴만한 물가도 아니고 푸른 초장도 아니고 나를 지키는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갖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쉴만한 물가가 어딘가 푸른 초장이 어딘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목자 대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믿고 따라가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자꾸 쉴만한 물가로 가지 않도록 해. 자꾸 우리의 관심이 푸른 초장으로 가지 않도록. 자꾸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다른 그 무엇을 찾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능력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때론 돈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이 세상에 말한 힘이나 능력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네가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니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계속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진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목자는 진짜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진짜 이런 것이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목자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대요. 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는 방향이 방향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양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 길이 맞다라고 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일로 가면 쉴만한 물가가 나올 것 같은 거죠. 아, 이쪽으로 가면 푸른 초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 위협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를 모른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이쪽 방향이 푸른 초장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쪽 방향이 쉴만한 물가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쪽 방향이 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건 내가 절대로 그 방향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목자. 목자만이 유일하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목자만이 유일하게 위험한 상황, 쉴만한, 아니,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빠졌다 할지라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린 모두 양이요. 우린 모두 목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하신 분이라는. 우리 말씀 보니까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양이 목자에게 있으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는 부족함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 근데 우리는 늘 여전히 우리 삶을 보면서 느끼죠.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왜 이렇게 내 삶에 부족한 걸까? 그리고 옆 사람은 굉장히 뭔가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과정 안에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일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낄 때, 실질적인 필요들이든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을 채우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먼저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먼저 채우셔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은 단순히 우리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로부터 오는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하다라고 부족함이 우리에게 문제처럼 다가온다라면 이미 우리의 영혼이 가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필요들, 정서적인 필요들, 이런 것들을 채우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피할, 구할 것을 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끝은 그러면 너의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겠다. 이 이야기 전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는 것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족함이 더 이상 부족함으로 여겨지지 않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먹고 못 입고 살 수 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때 가장 먼저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뭐 재정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배고픈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것을 먹이실 때 그것들로 우리 영혼이 먼저 소생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옵션 같은 게 더 많아요. 지금 우리가 굶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못 먹어서 굶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진짜 입을 게 전혀 없어서 벗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더 선택하는 것으로 인한 부족함은 느낄 수 있겠지만 절대로 실질적인 아주 필요한 것 안에서는 우리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혹시 우리 삶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 삶의 목자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나는 진짜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쉽게 갈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면 우리의 실질적인 피로들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주된 임무는 이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주된 임무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자가 자기의 양을 굶어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목자가 자기의 양을 목마른 가운데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 목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끌고 반드시 푸른 초장, 푸실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픈 가운데 어떤 실질적인 피로가 궁핍한 가운데 방치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채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양들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는데 그들과 가는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곳이 다 쉴만한 물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곳이 다 푸른 초장입니까? 그러면 이 목자가 인도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되는 이유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사방에 널려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이 없고 풀이 없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조금 더 목마를 수 있죠. 때로는 조금 더 배고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지나가고 나야 어디에 도착합니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피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데, 푸른 초장이 필요한데 금방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배고플 수 있죠. 좀 더 목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린 어디에 도착합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뭐 안에 있어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쉴만한 물가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푸른 초장 안 주십니까? 불평하기 시작하고 아,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멈춰버리면 진짜 못 먹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때로는 테스트하시죠. 테스트하세요. 얘가 진짜 나를 목자로 믿고 따라오는지, 얘가 진짜 나를 믿고 따라오는지를 테스트 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 교회 섬길 때인데 하유 낙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딱 교통카드에 1,000원 한 번 찍을 수 있는 게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아내와 이제 하유는 버스를 타고 가고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대전역을 거쳐서 이제 집으로 대화동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사람이 묵상이 많이 되잖아요. 열심히 걸어가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야, 너 이래도 나 따라올래? 물으시는 겁니다. 너 이래도 나 따라올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저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니, 근데 제 마음이 되게 솔직히 좋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네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하나님이 못 먹게 하고 못 하게 하고 뭔가 못 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 우리를 그것들을 보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필요들이 없어질 때마다 무엇인가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린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반드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과정 안에 있는 것을 너무 쉽진 않죠, 물론. 쉽진 않지만 그것들을 불평 가운데, 불만 가운데, 때로는 불신앙 가운데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것은 바로 안전에 관련돼서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5절 시작!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망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삽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이 상황을 피해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보호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도 나를 해하려 하는 이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더 강하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이것들로부터 나를 지키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내삶 가운데 하나도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 내가 아주 안전하다라고 가질 이 상황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는 안전하다. 이때 느끼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삶을 지키실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의 고민이든 내일의 고민이든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이 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오죠. 때로는 잠 못 이룰 만큼 고민이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잠자려고 누웠을 뿐이에요. 근데 수만 가지 생각이 나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짜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부족함 없게 된다라는 것. 실질적인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드러나야 될 특징은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있을 때, 내 상황이 아주 어려운 곳에 있을 때, 때로는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피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막 문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우리를 위로해줘. 괜찮아.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뭐 문제가 서지면 막 가장 먼저 막 불안해하는 게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똑같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좀 굳건해 보이는 거죠. 굳건해 보이는. 그 굳건함이 뭔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막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올바로 서 있지만 굳건하게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묻는 거죠. 야, 너는 안 불안하냐고.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직장이 어려워져요. 직장에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직장이 막 어려워져요. 근데 막 다들 막 이 어려움 때문에 막 술렁술렁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이제 괜찮은 거죠. 이제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것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안에 편히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 막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 깨워서 난리 났더니 죽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도 가족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막 이것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한 명은 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다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힘든 거예요, 이게. 누군가 한 명이 평안한 가운데 있어서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야, 우리 가정의 목자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해를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평안을 얘기할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심지어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겠대. 그리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복, 단순히 보복 심리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직장이나 어떤 관계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경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나에게 기름 부은 것을 먼저는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얘는 왜 더 잘될까? 분명히 안 돼야 되는데, 분명히 넘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무너져야 되는데,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잘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조금만 훅 찔러도 막 그냥 막 나가 떨어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막 이러면 좀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에 대해 우리가 인도함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함 안에 부족함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족함 없음은 바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부족함 없게 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이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는 것 같다. 뭔가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공급되는 것이 잘 경험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분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지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메마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메마르진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데 하나님의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것이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붙어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들이 경험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뭔가 좀 영적인 것이 좀 끊어진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제대로 안 따라가고 있구나. 나의 목자의 인도함을 내가 벗어나 있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부터 뭐 때문에 떨어져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안 받고 지금 내가 다른 어떠한 인도함 받고 있나?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으로부터 돌아올 필요가 있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을 따라올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만한 물가 갔으니까 이제 됐어. 나 이 안전한 거는 내가 보호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고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것들로 내가 풍성케 되는 것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부족함 없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지,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갈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혹시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면 내가 목자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나? 내가 뭔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과정 안에 있다면 내가 스스로 방향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거기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